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어제 오스트리아빈에서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틸러스 장관에게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전제 조건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는 한편 비핵화 의지를 밝힐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미 북한 대화를 지지하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방어 목적의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새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미사일은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하는 노르웨이산 타격미사일 JSM과 F-15기에 탑재하는 미국산 JSSM입니다. JSSM은 최대 사거리 약 1000km로 일본 니가타현에서 북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을 침공하는 적 해상부대와 상륙부대에 접근하지 않고 대처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각종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사흘간을 분노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는 오늘도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만 30개 지역에서 시위가 보고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 국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태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서안지구에서는 시위대와 이스라엘군이 충돌하는 등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터키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중동 지역이 평화로 가는 길을 막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의 지위 등 많은 문제들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 1단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이 필요로 하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EU 회원국 정상국들에게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음을 권고할 것이라며 미래의 EU와 영국 관계 등에 대한 협상 시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집행위의 권고대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만났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파블로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포로 교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수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진 직접적인 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은 선제 공격보다 태평양 해군을 강화해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 미 국무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카 항공이 예고 없이 실시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동아시아 지역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평안남도는 오후, 북부 산간지대는 밤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국의 성공적 평창올림픽 개최 의지를 지지한다며 미국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진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고려 옵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say though as a general matter, the issue of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is not on the table until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런 방침에 이미 동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북한이 미북 대화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라브로프 장관이 틸러슨 장관에 전달했다고 러시아 국영뉴스 RIA를 인용해 7일 보도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에 대해 틸러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의 최근 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전날 내년 2월 평창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오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being a part of the Olympics in the Republic of Korea.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1988년 올림픽을 비롯해 여러 중요한 스포츠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순위라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s is our top security priority. If for some reason we found
이어 미국인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중대한 위협에 빠졌다고 판단될 시에는 크게 우려할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위협적 언행을 비판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뒤로 돌리라며 전 세계적인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말과 행동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through both its words and actions threatens and undermine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북한의 전날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미국 고위 관리들의 대북 강경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전쟁이 터지는가 하는 시점상 문제라고 위협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끊임없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운반수단 추구를 뒤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s relentless and unlawful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must be reversed.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는 북한 정권의 압박을 늘리기 위해 최대의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As the Secretary said, diplomatic options remain viable and open.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외교적 옵션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평화적인 비핵화의 길을 찾고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끝내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군사공격이라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f that were the only way necessary to prevent North Korea from carrying out a nuclear strike on the United States.
크루즈 의원은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군사 공격은 최후의 옵션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또 북한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I believe, the most dangerous place on the planet right now. Kim Jong-un is unstable. He's megalomaniac.
이어 김정은은 불안정하고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지난 수년간 이뤄진 미국 정책의 실패로 인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또 6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세계 곳곳에 있는 각종 위협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가졌다며 어떤 위협도 북한의 위협보다 중대하거나 임박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를 억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ve written publicly urging a strategy to deal with North Korea that entails imposing.
이 모든 방법들은 매우 중요하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욱 잘 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의심할 여지 없는 테러 지원국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옳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undoubtedly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nd acknowledging that is part of.
아울러 이번 행정부의 재지정 결정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thing that is encouraging is the Trump administration appears to have made some meaningful progress with China.
이어 북한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을 움직여 대북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계속 추진돼야 할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계속 마찰을 빚고 있어 북핵 문제 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아예 중국이 북한 문제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미중 관계가 기복이 잦은 것 같습니다. 언제는 원만해 보이다가도 금방 갈등을 빚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미중 관계가 원만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나라 관계가 다시 삐걱대는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죠?
예, 두 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응과 대처, 해결 방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입장차가 큽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제와 교역 부문에서도 마찰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이 국제조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이 높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포괄적 경제대화 중단을 선언한 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크다고 했는데 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아예 중국이 북핵 문제의 파트너가 아니라 방해자라고 비난을 했더군요.
예, 톰 코튼 의원이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코튼 의원처럼 노골적인 경우는 처음입니다. 코튼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 제거를 바란다고 25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해왔다며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차기 중앙정보국장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더욱 관심을 끄는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물러나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그 자리를 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코튼 의원이 폼페오 국장의 후임 CIA 국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국은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령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입장이 그렇고요. 또 미국의 대북 테러 지원국 재지정,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 미북 간 대화 등 북한 문제 전반에서 입장이 뚜렷이 대비됩니다.
마침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 조정이 임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예, 정쩌광 부부장이 중국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내에서 선제 타격 등 대북 강경론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소방 외교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부장의 이번 방미는 특히 북한 측으로부터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 때 이뤄져서 주목됩니다.
사실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두 나라의 갈등과 대립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대국 굴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미중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칸 항공이 예고 없이 실시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이 일대를 오가는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여러 항공사들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주변국은 물론 국제기구에도 통보하지 않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전 세계 민간 항공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카 항공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비해 이미 지난 5월 항로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항공의 로스 파인스타인 대변인은 6일 VOA에 미국에서 일본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노선의 항로를 변경했고 한국과 홍콩 노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지나는 특정 영공을 피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고 바뀐 항로를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올 한 해에만 총 15차례에 걸쳐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항공이 조치를 취한 5월 한 달에만 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신형 지대공 요격 유도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항공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의 마크 모리모토 대변인은 7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안전 조치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민간 항공위원회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항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상의 안전 수위를 유지하며 운행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항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모든 항로를 운행하는데 안전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루프트한자 그룹은 7일 VOA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자사 소속 항공사의 항공기는 1년 이상 전부터 북한의 영공을 피해왔다며 현재도 계속 해당 지역에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부터는 매일 각 항로를 평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순전히 예방조치 차원에서 일본에서 출발하거나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기 항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일본 영해 상공을 지나는 항로를 피할지 여부를 매일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루프트한자 그룹은 항공 안전과 안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국가,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이 영내 모든 미사일 시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각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항공편 승무원들이 필요에 따라 항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은 DOA에 현재 상황을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며 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항로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항공도 계속 현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항공기는 마찬가지로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은 7일 VOA에 지난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 북한 영공은 물론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주로 이뤄진 중국, 러시아 인근 동해상으로 항공기 운항을 전면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대한항공은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운항과 항공 변경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빛 확인 등과 같이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장은 관계기관이나 당국, 종합통제센터로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침에 따라 운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항공은 지난 7월부터 서울 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오가는 자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했으며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는 북한 인근의 자체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를 발사할 당시 대한항공과 홍콩 캐세이 퍼시픽 등 다수의 민간 항공사 여객기 승무원들이 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북한은 민간 항공기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2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쏜 광명성 4호 이후로는 미사일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교역관계를 잇따라 단절하면서 북한 무역 총액이 1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구조 때문에 북한의 전체 교역량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의 관계 단절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Philippines and Taiwan have suspended all trade with North Korea. Singapore, formerly North Korea's seventh.
헤일리 대사는 필리핀과 타이완이 북한과의 교역을 끊었고 북한의 일곱 번째 교역국이던 싱가포르도 모든 무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면서 안보리의 제재를 넘어선 추가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필리핀과 타이완, 싱가포르 외에도 북한과의 교역을 크게 줄이거나 단절한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수단, 태국 등입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과 교역 관계를 끊은 나라는 알려진 것만 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VOA가 이들 나라들의 지난해 북한과의 무역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들 나라들과의 교역 총액은 약 1억 2,51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당장 1년에 1억 달러가 넘는 무역 규모가 줄어들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들 나라들 중 가장 많은 교역 액수를 기록한 나라는 무역액 약 4,900만 달러에 달하는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교역 액수를 기록했는데 북한은 2016년 한 해 294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태국으로 수출하고 4,679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무역 수지로만 놓고 본다면 북한은 4,38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태국 다음이자 전체 다섯 번째로 높은 북한 교역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필리핀 수출액은 1,615만 달러, 수입액은 2,882만 달러로 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보단 수입액이 더 높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와 타이완이 각각 1,299만 달러와 1,269만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하며 7위와 8위에 이름을 올렸고 말레이시아는 472만 달러로 전체 나라들 중 24번째를 나타냈습니다. 또 수단은 16,000달러로 74위였습니다. 비록 이들의 대북무역 규모 총액이 1억 달러가 넘고 북한의 10대 교역국에 포함된 곳도 4개 나라나 되지만 전체 교역액수로 비교할 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약 65억 달러. 이들 나라들의 무역 단절 조치가 북한 무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1/65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 무역 대부분이 중국과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2014년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90.2%를 차지한 데 이어 2015년 91.3%, 2016년 92.7%로 점차 증가하는 등 북한 무역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론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상당수가 올해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의해 이미 금지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 등 광물성 연료였는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3%였습니다. 또 의류가 25.8%였고 철광석과 아연 등 광석류가 8%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과 해산물 등은 지난 8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에 의해 전면 금지됐고 섬유는 다음 달인 9월 2375호에 의해 금수 품목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역내에 중국이 원하지 않는 안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링컨 블룸필드 전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활동한 블룸필드 전 차관보는 미국은 일본과 괌에 이르는 태평양 라인을 따라 미사일 방어망을 포함한 해군 자산을 대폭 강화해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대북 압박에 나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제 공격 등 주도적인 군사 옵션보다 강력한 방어망 확충을 통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블룸필드 전 차관보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I personally think that the path forward with North Korea involves more
북한 문제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을 옥죄할 매우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해서 북한이 호전적 태도에서 물러서게 만드는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이 스스로 이익이라고 느끼는 소모적이고 공격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정책과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제 공격을 옵션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In other words, we have to change the calculation. I don't think that a military strike is
계산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군사 옵션을 우선순위에 두진 않습니다. 비무장 지대와 그곳에 배치돼 있는 위험한 무기들이 서울에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단 한 발의 대포 발사 위협도 서울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나오 매우 바람직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까요. 따라서 강력하고 포괄적 정책과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능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공격에 대한 대응이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적극 방어해주지 않으면 일본과 한국 등의 핵무장 경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태평양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탄탄하게 갖추는 전략적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는데요.
And at the same time, China will not want to see a curtain of American naval maritime
중국은 미국의 해양 미사일 방어 장막에 의해 포위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면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북한이 식량과 연료 등을 지원받지 못한 채 주민들을 굶게 만들든지 아니면 태도를 바꿔 진전을 이룰 것인지 선택하도록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적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이 안보적 관점에서 어떤 모습이 될지 중국을 비롯한 영내 국가들에게 확신시켜주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게도 환영할 일이고 북한을 덜 대결적으로 만드는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My own view is to do what take what is already being done in a random way.
이미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괌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병력을 영내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군사 조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괌과 일본까지 태평양 라인을 따라 미국의 강력한 해군 자산을 재배치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국이 환영할 시나리오가 아닐 겁니다. 중국 군대 현대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격이 될 테니까요. 미국은 최첨단의 미사일 탐지와 방지 능력을 갖추게 될 텐데요.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과 한국은 연쇄적으로 핵무장에 나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확장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태평양을 해군 자산으로 차단할 포괄적 계획을 세울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There is a red line. You know, but don't forget that a red line is a decision.
레드라인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설정할 때는 이미 대응 방안이 결정돼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을 넘으면 행동을 취할 것이란 뜻이죠. 그 행동은 군사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하든 그 대가가 엄청나고 참혹하며 미국은 북한 정권을 끝낼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레드라인이 뭔지 이미 암시했습니다. 북한이 무언가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는 한국에 대한 위협이므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공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들과 북한 붕괴에 대해 논의해 보셨는지요?
When I was in government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I had a meeting. I went with the
부시 행정부에서 일할 당시 국무부 대표로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국방 관련 양자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장 등 고위 관료들을 만나 북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김정일에게 왜 더 많은 압박을 가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북한 정권의 붕괴를 두려워하더군요. 그들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동북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국 측 우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실업, 난민, 긴장고조, 무정부 상태 등이 중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고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미국은 통일 한반도와 중국 접경에 미군을 배치할 의도가 없음을 중국에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블룸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로부터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숫자를 동결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철저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약속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듭 반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 237일 후 채택에 따라 각 기관에 전파한 공고문은 모두 3건입니다. 지난달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돼 7일 공개된 중국의 237일 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무부와 해관총서, 국가 외국 전가국을 통해 대북제재 조치들을 공식 문서에 담아 각 기관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노동자 숫자를 제한하도록 한 공고문입니다. 국가 외국 전가국이 지난 9월 18일 발표한 공고문 1호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총건수는 결의 237일 후 채택일을 기준으로 더 초과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건수를 넘어선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 신청서는 승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됐던 결의 237일 후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공고문을 통해 관련 정부 기관들이 이 내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문서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이행 보고서가 2371호에 따른 것인 만큼 한 달 뒤 채택된 결의 2375호가 명시한 노동자 관련 추가 조치 사항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상무부와 해관 총서가 공고문 40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등 광물과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무부는 8월 25일 북한 출신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합작 기업 등을 설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 47호를 발표했다고 중국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2371호 이행 보고서는 총 4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을 겨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맞춰 중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상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6자회담 재개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북 압박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 결의도 한반도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한편 관련국들이 국내법에 근거해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와 지난해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번 주 자유 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북한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이 2016년 북한에 투자한 자금은 9,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같은 투자 규모는 전년도인 2015년에 8,300만 달러보다 12%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유엔은 외국의 어떤 기업이나 나라가 북한에 투자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로 중국계 기업들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구리 등 광물 분야에 집중 투자해왔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108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1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11일부터 16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성명에서 이번 방한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우려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2004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정부, 탈북자나 인권단체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하지만 북한이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8차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에 10여 명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것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권리 실태에 관한 심의에 참석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6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도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전 당시 불발탄으로 인해 매년 15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불발탄 폭발 사건은 총 5,024건으로 사상자가 16,215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불발탄 사고로 매년 150명 정도가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한국전 휴전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불발탄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수자원 등 필수적인 자원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달 전문가들을 평양에 파견해 폭발물 처리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또 폭발물 사고 치료와 훈련에 필요한 장비도 북측에 지원했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 당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이후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음주 가무를 금지하는 등 사회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 이후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지난 1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축하하는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기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연안 대회가 1일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이미 발표된 정부 성명을 낭독했고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박철민 청년동맹비서가 각각 연설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최근 모종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대동강변에서 화성 15형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또 평양 시내 곳곳에서 주민과 청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 15형의 이동식 발사 차량의 타이어를 생산한 압록강 타이어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난 9월 압록강 타이어 공장의 후축 자행 발사 대차의 대형 타이어를 무조건 개발 생산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북한 방송에 이런 언급은 김 위원장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화성 15형 발사를 위해 동분서주했음을 의미한다고 서울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말했습니다.
75일 동안에 잠잠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이 ICBM 발사를 앞두고 성공, 그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잠잠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노동신문과 북한TV는 화성 15형 성공을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돌리면서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Deflecting attention away from the economy and the economic problems by showing progress on the security.
실제로 북한에는 제재의 여파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봄 킬로그램당 6천 원 선이었던 평양의 휘발유값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북한을 전문으로 다루는 일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3륜 오토바이 등 이른바 서비스차의 운행이 줄거나 운임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km를 갈 경우 중국 돈 70원 정도를 주면 됐는데 이제는 150원을 줘도 태워주는 차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당정군 간부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간 무역이 줄면서 뇌물에 의존하던 간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정보원 대북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입니다.
사례를 들자면 황병서하고 김원웅이 지금 혁명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제재 때문에 총정지국이 그 북한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해서 그 돈 가지고 총정지국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부정이 생겼죠. 그렇다 보니까 당에 걸려가지고 검열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제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정지국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정도면은.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로 인한 민심 위반 조짐이 나타나자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을 통한 일일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 술을 마시거나 사적인 모임을 갖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입니다.
당 조직을 통한 주민 생활고 일일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음주 가무와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음주 가무를 금지한 것은 제재에 따른 불만이나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유명 예술단을 전국에 순회시키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반미 선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란봉 악단과 왕재산 예술단 그리고 공운국가합창단은 9월 중순부터 평양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산, 함경도와 평안도, 자강도, 황해도를 돌면서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전한 주민의 반응입니다.
미국 것들이 아마 오늘 이 공연을 봤으면 눈깔이 뒤집혔을 겁니다. 자력갱생의 무쇠마취로 놈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지뭉겨버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불만과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나마 북한 장마당의 쌀값과 환율은 그런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내년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것으로 한국 국정원은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한국군이 최전방 부대에서 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매우 다양한 음악을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송출된 음악은 1980년대 인기 가요였지만 걸그룹 등 신세대 음악도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음악이 북한 병사들의 대남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군 심리전단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북 확성기를 통한 한국 가요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송출한 가요는 가수 박미 씨의 날 보러 와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0여 곡을 북한 지역에 송출했다며 이 가운데 날 보러 와요가 14회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날 보러 와요는 1980년에 나온 곡으로 외로움과 괴로움을 던져버리고 날 보러 오면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대표곡인 거위의 꿈과 나훈아 씨의 부모는 8번이 각각 송출돼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10년 전인 2007년에 출시된 거위의 꿈은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거나 묶이지 말고 당당하게 벽을 넘어 꿈을 펼치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 나훈아 씨의 부모는 1979년에 출시된 가요로 부모님에 관한 정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
북한의 네 번째로 많이 송출된 음악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적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이 밖에 태진아 씨의 잘 살 거야,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비아는 오래된 노래뿐만 아니라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총상을 입고 망명한 북한 군인이 병원에서 즐겨 듣는다는 소녀시대의 노래 소원을 말해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다른 팔을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올해 많이 송출된 노래들은 최전방의 북한 군인들을 의식한 듯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펼치라는 내용의 가사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송출됐던 거북이의 비행기, 양희은 씨의 네 꿈을 펼쳐라 등도 꿈과 희망을 담은 가사들이었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은 프로그램 성격과 종류, 청취 대상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휴전 후 수십 년 동안 방송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방송을 재개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하루 2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 500와트급 대형 스피커 48개로 구성된 확성기 40여 대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정식 확성기는 10km 이상의 거리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성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년 전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 정대한 씨는 VOA에 북한 군인들이 방송을 듣거나 전단을 보며 한국 사회를 동경하거나 세상을 달리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북 방송은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막 처음에 나오면 굉장히 처음 나온 군인들한테는 공포스럽기도 하겠죠.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예요. 좀 무서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북한의 신세대 병사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며 한국 사회를 더 동경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 씨는 하지만 북한 군인들끼리 자기 생각을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나마 대부분 그런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석경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반복적인 음악을 통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건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1년, 2년에는 그걸 거부감을 갖지만 3년, 4년, 5년을 들으면 밤마다 들리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음악이 밤마다 들리면 처음에는 그냥 가락을 듣고 흥얼흥얼 하다가 깜짝 놀라서 조심하는데 이게 한 1년, 2년을 들으면 그 다음에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죠. 꿈이 뭐야? 왜 저런 노래를 하지? 그런, 그러니까 왜 날아가고 싶다고 해? 날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원초적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한 북한 군인 출신 탈북민은 확성기 방송을 들으면 제대 뒤에도 여운이 길게 남을 정도로 감성과 이성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정대한 씨는 자신의 주위엔 방송의 영향으로 탈북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병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신선에다가 이렇게 수화기를 연결하면 가끔씩 한국에서 하는 그 대북 방송이 들린대요. 그걸 듣고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국경 쪽으로 해갖고 중국으로 도망쳐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주화 부연구위원은 과거 대북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방송이 남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일반화될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박 위원은 음악이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며 즐거움과 쾌락 등과 관련이 있는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유, 빅뱅, 소녀시대의 음악을 듣는 북한 병사들의 뇌에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나 북한 군인들이 즐거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과 정확한 정보, 비정치적인 일기예보 등을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석경 교수는 다양한 음악을 통해 북한 군인들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꿈을 꾸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사회나 외부 사회의 실체를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그런 음악을 해도 되는 사회. 그게 나도 저기 가 볼 수 있게 가면 어떤 사회가 저기는 어떤 사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가요 송출 실태를 공개한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중부전선을 넘어온 북한군 병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망명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등 관련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각에선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수뇌부를 더 자극해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 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